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한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3일 공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과 한반도 정세 변화 전망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저녁 늦게 백악관에서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요. 내용이 많고 또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자, 이 미한 동맹이 이제 미한 두 나라 관계가 아니라 글로벌 동맹이다. 이 세계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런 수준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야,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 미국과 한국 정부 그리고 또 두 나라 전문가들 공히 말씀하신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과거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을 보면요, 이 북한 비핵화 그리고 미한 동맹관계 이런 대로 의제가 사실 국한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런 그 북한 비핵화, 미한 동맹관계라고 하는 의제의 틀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다양한 국제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이 공동성명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남중국해 등 지역에서의 비핵화 항해 자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전 유지의 중요성, 사이버 안보, 그리고 공중 보건, 기후 변화, 반도체 등 기술 분야 협력, 이렇게 그 다른 내용들이 광범위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한국의 위상이 과거의 국제 질서에 단순히 순응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특히 경제력과 기술력을 토대로 국제 질서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로 발돋움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의 부제 자체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제를 통해서도 이번에 그 미한 정상회담에 그 말하자면 논의가 과거와는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의 설명이 굉장히 그 관심을 끄는 건데요. 최 1차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미한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와 북한 문제라는 단일 의제가 다뤄졌다면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코로나 시대의 동맹이 무엇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모양새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성명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미한동맹, 아시아, 기후변화, 인권, 코로나, 경제 이렇게 6개 분야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 북한 문제는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북한 문제는 이제 공동성명의 그 미한동맹 관계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바로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그 아시겠지만 미한 정상회담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끌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북한에 대한 그 공동성명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그 양국의 그 정책의 목표를 밝힌 내용입니다. 성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그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 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목표로 한다. 이런 완전한 비핵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목표다 이렇게 이제 언급했고요. 또 목표를 이루는 방법과 관련해서 두 나라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그 외교에 열려 있고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나라는 2018년 판문점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에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런 문구가 바로 나옵니다. 이어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미국 관국이 협력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고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미국 관국이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긴밀히 조율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미한 양국은 북한 문제 관련해서 이제 목표를 분명히 했고요. 또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한 문장에 이제 쭉 담았고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제 남북 관계 분야입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 그 남북 대화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이끌어낸 것은 상당히 그 한미 관계에서도 그 드문 한국으로서는 커다란 성과로 꼽을 수 있는 이런 대목이고요. 아시겠지만 그 2018년에 채택된 그 판문점 선언을 보면은 비핵화는 물론이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문점 선언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지지를 이끌어낸 것은 앞으로 한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주도권을 갖고 문제를 이끌어나가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대북 유인책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유인책은 언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 여부를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지금까지 줄곧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사실상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의 전제 조건처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 중단 그리고 또 대북 제재 완화 이것이 그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 그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성명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체적인 제안 등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 대북 전략에 속하는 내용이고요.
예.
따라서 협상 자리에서 제기할 사안이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동 성명에 담을 내용은 아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성명에서 언급되지가 않았다고 해서 두 정상이 이 방안에 대해서 유인책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다고 할 수도 없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관측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쩌면은 북한도 상당히 그 두 정상이 어떤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눴을까 또 자신들의 그 선제 조건적인 그런 요구 사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그 논의가 됐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탐문하고 또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일단 대화의 자리에 나올 것이다. 그 이후에 본격적인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협상의 장에 대화의 장에는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엇갈린 관측인데요. 문제는 이제 아직 북한 측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언급도 없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또 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미한 공동 성명에서 타이완이 언급된 것은 좀 생뚱맞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이번이 이제 처음이고요. 그래서 잠깐 그러면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죠.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네, 중국은 타이완이 거론된 데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미한 공동성명은 이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한 정상이 타이완 양안 문제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공식 문서에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금 들으신 대로 한국의 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설명한 겁니다. 타이완 해협의 그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일종의 그 원론적, 원칙적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중국은 이 같은 공동성명이 나오자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그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날 얘기를 했는데요. 타이완 문제에 대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과거처럼 한국을 제재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일 공동성명, 이번에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만나서 채택한 것에 타이완을 언급한 건 틀림없지만 앞서서 미국과 일본이 똑같이 정상회담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타이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는데요. 미일 공동성명 당시 것을 보면 타이완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 네. 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그 반발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 이런 건 있지만 인권 문제,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중국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국이 계속 이것을 문제 삼으면 일종의 그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중국이 만일 이것을 문제 삼아서 한국을 압박한다면 당연히 미국과 한국 관계가 오히려 그 긴밀해지죠. 그래서 미한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일본 이른바 말하는 그 삼각 남방 삼각 관계가 훨씬 강화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원칙적인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이 정도는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여기서 더 압박을 하면은 오히려 뜻하지 않게 미한일 관계를 더 그 긴밀하게 만드는 이런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 그 반발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 그 묘사하는 대로 가령 한국이 친중 노선이었다면 그러면은 이제 친미 노선으로 전환했다, 선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공동성명에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타이완 해협 문제를 사실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 이후에 처음으로 대외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이제 명시를 한 것인데요. 앞서 최현기 기자가 언급한 대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전 유지의 중요성,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또 아울러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그리고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담았단 말이죠.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에 미국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요구해 왔던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친미 노선으로 좀 선회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타이완 해협 문제를 담으면서 중국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요. 또 이것은 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최은기 기자가 설명한 대로. 그리고 예.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옵션이 아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치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과의 그 말하자면 긴밀한 관계와 또 경제적인 어떤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한국이 아주 세심하게 그런 그 선을 가고 있다. 양쪽을 어느 한쪽을 버릴 수도 없고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입장은 참,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자,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한국이 이번에,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중국 문제를 양보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까?
이것은 뭐 일종의 이제 공동성명을 어떻게 그 분석,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렇게 이제 추측해 볼 소지는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번에 정상회담을 했지만, 저희가 다 알다시피 그 미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목표와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다시 재가동하는 이른바 그 선순환을 다시 시켜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거꾸로 북한 문제보다는 중국 문제, 중국을 포위하는 문제, 국제적 규범을 해서 가치 동맹을 만들고 인권, 기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과 그 뜻을 같이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목표였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두 나라 정상이 서로 다른 목표와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 공동성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종의 주고받기,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8년 판문점 선언, 남북관계 지지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받아낸 거고요. 이것을 받는 대가로, 중국 문제, 뭐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타이완 그 해협 문제를 언급하고 또, 중국이 싫어하는 문제긴 한데, 쿼드 4개국 협의체죠.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급하는 이런 일종의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호응하는 듯한 이런 그 보였고, 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일종의 공통 분모를 뽑아내는 작업이었고, 이 과정에서 일종의 미국과 한국 사이에 주고받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하나 과거에 없던 것,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입니다. 미한 두 나라가 포괄적인 미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잘 아시는 대로 사실 이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하자면 감염증이 발생한 초기에 보면은 한국 당국은 그 방역에 있어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반면에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기였지만은 미국은 방역 문제에서 상당하게 실패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고 또 사망자도 가장 많은 나라라는 그런 불명예를 얻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상황이 사실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해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 백신 개발과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하루 평균 2만 5천 정도로 그 최대치에 비해서는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고요. 50개 주 전역에서 지금 꾸준히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사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야외에서 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이 반면에 한국은 방역에서 상당히 실적을 올렸지만 지금 백신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병사 55만 명을 위한 백신을 제공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두 나라의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네.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서로 두 나라의 강점을 취해서 백신 생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원활하게 되도록 협력하기 위해서 이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개발한 그리고 또 생산하고 있는 백신들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방안이 내부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요 목적은 과학기술 협력, 생산 그리고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협력 백신 협력을 통해서 전염병에 공동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공동 성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기후 변화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척 중시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 기후 변화와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서도 두 나라가 협력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 기자가 좀더그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기후 변화와 반도체 모두 미국 바이든 대통령 또 한국 문재인 대통령 이제 중시하는 문제인데요. 두 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몇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기후 변화의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자 이런 합의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이 온실가스 배출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하자, 이런 데서 합의를 했습니다. 또 반도체도 두 정상이 논의를 했는데요. 현재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반도체, 특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공장이 멎는 등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국이 이제 반도체 상당히 강국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 협력을 해서 반도체 공급을 좀 늘리자, 연구 개발을 확대하자, 이런 걸 얘기를 했고요. 요번에도 보면은 한국의 반도체 많이 만드는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한국 삼성이 미국에 반도체만 1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한국이 이번에 미국의 44조 원, 미화로 390억 달러 상당을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앞서 지금 뭐 기후변화나 반도체 이런 것과 합쳐서 이런 미한 관계가 이제는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앞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한국이 이제 국제 질서에 그저 순응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기술력 그리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 질서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 대열에 올라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390억 달러 상당을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이제 그만큼 커진 경제력, 그리고 특히 이 투자가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첨단 부분이죠.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또 전기차 배터리 부분. 이런 거에 이제 쏠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 미국이 중국과 기술 경쟁을 하면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치중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기술 경쟁이 지금 현대 미국과 중국의 경제에서는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의 발달된 그 첨단 기술 분야의 역량이 그만큼 필요해졌다는 것이고요. 또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대규모 투자가 괜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역시 수익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에 따른 이익이 있다. 이것도 당연한 사실이고요. 이제 그만큼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주고받는 그런 상호 의존적 관계로 변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에 최고의 정상회담 기대 이상의 성과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상회담의 분위기 그리고 문 대통령의 그런 평가 그것이 객관적으로 지금 어떤 또 평가를 받고 있는지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한 정상회담을 마치고 소셜 네트워크죠. 그 페이스북에다 직접 그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순방이고 그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직접 밝혔는데요. 노 마스크 그러니까 얼굴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스크를 벗고서 직접 그 정상회담을 해서 기분이 좋았고 또 바이든 대통령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상당히 그 유머 감각이 있고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선물을 미국에 뭐 준 것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이 선물을 받고 그런 성과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제 백신이 부족해서 큰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그 한국군 55만 명이 이제 백신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국의 강점을 살려서 백신 기지 생산 설비를 만들자 이런 합의도 있었고 또 수십 년 만에 미사일 주권 북한이나 이런 미사일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미사일 주권 지침을 완전 푼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거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주요 목표로 삼았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지지를 끌어낸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흔쾌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남북 대화 관여를 지지하고 이것이 그 필수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문 대통령의 일종의 선물을 안겼다 이렇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그 흡족한 만족할 만한 회의를 했고 또 이 점은 그 언론이나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그 높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3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외교로 문제를 풀 용의를 밝혔다면서 공은 이제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자, 미국은 북한과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북한도 그럴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블링컨 장관은 앞서서 그 5월 초에도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잡길 바란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어떤 선제적이고 다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이제 북한의 반응을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은 북한 측에 있다 이런 것인데요. 자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이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북한에 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공을 아직 넘기지를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의 요구는 분명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들에게 공이 넘어온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온통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이 이 회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것인데요. 아직도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혹 한국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특사 가능성 얘기가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요번에 그 공동성명이 나왔고 공동성명에서 북한 문제 관련해서 원칙,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 또 실용적인 접근을 한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구체성이 없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북한은 그 적대시 정책 이거에 대해서 철폐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하나 걸었고 또 하나는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핵화 협상이 나가면은 대북 제재가 이게 그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번에 공동 성명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원칙적인 입장 뭐 이런 것만 지금 언급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설사 협상이 나오고 싶어도 이렇게 구체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나오기 힘든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 것이 이제 한 3시간 정도인데요. 이 같은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었던 그 하노이 정상회담 하노이 때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시도했던 대북 제재 해제 5개 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 이것을 바꾸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자 이런 얘기가 두 정상이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회담도 시작되기 전에 이제 미국이 이것을 그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아마 이래서 얘기는 했지만 이제 공동성명에 안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북한이 궁금할 것이다 이런 그 견해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특사를 보내서 미한 정상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고 당신들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은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 미국이 입장은 이렇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특사를 보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한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인지 또 북한이 특사를 보낸다 할 적에 이것을 받아들일 건지 이런 것이 상당히 그 주목되는 대목이기 때문에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을 방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미한 정상회담이 끝난 지 나흘 만에 미국 방문길에 올랐는데요. 여기서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된 문제가 원론적으로는 잘 조율이 된 편이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서 무언가 북한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협상안들을 논의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박지원 원장은 이미 26일 뉴욕에 도착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자, 궁금한 것은 박 원장이 왜 미국에 온 것일까요?
예, 사실 그 정보 최고 책임자의 동선에 대해서는 사실 그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번의 경우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사진으로도 나오고요. 또 일정 자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그렇지만 어떤 누구를 만나서 무슨 논의를 하는지는 전혀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고요. 전문가들이 앞서서 잠깐 얘기하는 것이 있었지만 뭔가 구체적인 그 대북 행동 계획과 관련해서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 이거를 미국 측과 좀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의 관측 외에는 사실 뭔가 확인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남북관계 또는 미북 협상과 관련할 것이라는 관측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어떤 것도 단정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공개된 행보는 아니지만 박지원 원장이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 국장 윌리엄 번스 국장을 만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제 26일 날 뉴욕에 이제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기자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그 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이 일체 그 대답하지 않고 공항을 이제 빠져나간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박지원 원장이 누굴 만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그 박지원 원장이 한국의 이제 국가 정보를 책임진 그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이제 상대역인 미 중앙정보국 CIA의 그 윌리엄 번스 국장을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난번에 그 서울에 갔던 그 에브리얼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 DNI 예. 국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다시 만나서 얘기하지 않겠냐 이런 그 관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성킴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있죠. 그래서 성킴도 만나지 않겠냐 그런 게 있는데요. 상당히 어쨌든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국정원장이 해외 출장을 갈 수는 있지만 대개들 이것은 이 같은 동선 사진 이런 것은 공개 안 하는 것이 이제 관례인데 이번에는 한국에서도 간다 얘기를 했고 뉴욕에서도 사진을 틀림없이 찍고 이것을 확인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그 남북관계 특히 아까 얘기 나왔던 대북 유인책 부분이 이번에 그 상당히 북한도 궁금하고 일반 보는 사람들도 궁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원장이 워싱턴에 온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건 역시 상당히 그 주목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은 미한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공은 북한에 있다고 말한 소식, 그리고 한국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을 방문한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